찬송가 218장 생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입니다. 218장 생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애가 3장 49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9절부터 6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우리 한국인을 가리켜서 자칭 타칭 한의 민족 혹은 눈물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눈물에 관해서는 챔피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한국인은 눈물이 많은 민족입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만 봐도 한국 사람이 눈물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가 소리를 내는 거, 영어를 비롯해서 서구 사람들은 거의 100% 노래한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bird is singing. 말 그대로 새가 노래한다 이런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가 운다.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물론 새가 지저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국어사전도 그렇고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그렇고 새가 운다는 것이 한국인들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정식 그 명칭을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뜻으로 대한, 한을 한자, 한이 많다 이런 걸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한 건강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나온 의사가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더 긴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이유를 눈물에 두는 건데요. 사실 눈물 속에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잘 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악어의 눈물 같은 그런 가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겠죠. 예전에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 사진 영화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폭군 네로가 신하 한 명이 죽었을 때 이제 그를 위하여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 단지를 가져와라. 내 눈물은 귀하다. 가족들에게 이 눈물을 받아다가 그 신하 가족들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흘린 눈물을 눈물 단지에다가 받아서 보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로 황제가 흘린 눈물은 뭐 화려한 눈물 단지까지 동원해서 보관이 됐지만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런 악어의 눈물은 사람의 감정을 정화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눈물입니다. 자,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네로 황제가 흘린 악어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린 눈물은 정말로 귀한 눈물이에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 전체에서 눈물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만장일치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붙입니다.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귀한 눈물을 흘린 참으로 귀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지금 읽은 본문 53절 내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53절 내용은 그 예레미야 38장에 나왔던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져진 구덩이는 그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였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건조한 여름 날씨에 대비해서 그 비를 받아들 우물을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우물은 거의 다 입구는 좁고 깊이는 상당히 깊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져진 구덩이 역시 그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줄로 달아서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깊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구덩이 안에 갇혀있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던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보면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전에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을 그때 그 구덩이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를 드렸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자신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상황에 놓였던 것처럼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그와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자기가 죽을 뻔했던, 꼼짝없이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전에 그러했듯이 지금도 다시 한번 죽을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제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저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시오. 이와 같이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다 같이 보면 5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58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요, 1차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2차적으로 보자면,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이 나의 기도 역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뭐 악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때도 무조건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 이런 신앙적인 기본 바탕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확신하는 가운데 드려야 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확신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물의 기도를 드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꼭 본받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성도가 꼭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눈물의 기도를 드린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간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모습, 이 눈물, 이 눈물의 기도 꼭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또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명인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